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33편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편 33편은 다윗의 시 같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32편과 33편은 한 짝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32편은 11절로 되어 있고 33편은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 볼 때 이렇게 11절, 그것의 2배수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한 패키지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2편 마지막 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이 32편 마지막 절이에요. 33편 첫 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이것이 연결된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구약의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33편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상 참 재미있는 주목해야 될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2절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2절로 되어 있고 알파벳을 따라서 구성이 된 성경의 책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119편인데 이 전체는 176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이트 귓멸 달렛 이렇게 8절씩 그러니까 알파벳 머리 문자를 따라서 22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까지를 8스탄자로 이것이 예레미야 예가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은 22절로 되어 있고요. 2장이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고 4장은 22절, 5장 22절. 근데 전부 다 알파벳 두 문자로 시작을 해요. 의도적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을, 의미를 내포하는가 하면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합니다. 우리 A에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글자 타우이고 이 중간에 맴이 들어있습니다. 맴, M으로 발음되는 거. 알렙, 맴, 타우.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형성됩니다. 에메트라고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시가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오늘 본문 같은 22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접할 때 이런 22절로 구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믿어 예배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거짓이 없으신데 강조할 때 어떤 말을 썼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동일하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시편의 장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심각합니다.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편 33편을 약한 오늘 포함해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텐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사용된 동사를 보면 좀 깜짝 놀랄만한 아주 세게 강조할 때 쓰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중국말로 감사합니다가 뭐냐? 세세.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뭐냐? 세세. 이렇게 한대요. 이 날씨가 조금 썰렁하게 해서 죄송한데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는요 방금 같이 똑같은 어떤 것을 모음을 달리해서 강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바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he broke, 그가 깨뜨렸다 이거예요. 일반 동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산산조각 내었다, he smashed, 그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she bare, 이렇게 하면 돼요. 샤바르가 she bare가 되면은 아주 힘을 다해서 박살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을 PL 동사라고 해요. 오늘 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기 나와 있는 라는 이 표현은 본문 그대로 느낌을 살리면 여호와로 인하여 give a ringing cry, 귀가 울리도록 소리 질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 느낌을 캡처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귀가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라. 그 외에 가끔 열혈 팬들, 그 좋아하는 가수가 모습을 드러내면은 소리를 아주 그 뭐 함성을 꽉 지르잖아요. 그랬을 때의 어떤 그 현상, 찬양할 때 감격이 있어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일부러 육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냥 생각 없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실제가 되어서 은혜가 그의 삶을 터치하여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 그것은 찬양 가운데 당연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여기 정직한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감격적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딱 어울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챙기는 것,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집에서 추리닝 입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비울 때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옵니다. 어울려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추리닝을 입고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게 어울려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면 힘없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 따로, 따로가 아니라 감격적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광하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 회복되어야 될 고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절에 두 개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줄로 된 비파, 하프가 등장하고요. 자, 우리 시대 같으면 어떤 것일까? 뭐 4줄로 된 베이스 기타나? 다양한 음을 내는 신디 같은 것. 왜 그럴까요? 각양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표현하라 이런 뜻인데 왜 그럴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펫을 등장시키고 드럼을 등장시키고 각양 악기를 등장시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적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 너무 어울립니다. 합당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35년, 36년 정도 지났는데요. 찬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떤 때는 저 찬양은 경건스럽지 않게 들리고 저렇게 저곳에 악기를, 저 종류를 사용하는 것은 이거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합당한가라는 의심을 한 적도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찬양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많이 겪어왔는데 1986년 결혼할 즈음에 강서구에 있는 한 그 장로교회에 아는 전도사님 소개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임할 정도로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면서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인데 찬양할 때 처음으로 기타를 사용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라고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했다고 사임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새로운 악기가 도입이 되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도입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 들어갈 때 희한하게 어떤 저항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줄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만으로 감격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니까 악기를 동원했으라도 마음껏 찬양하라는 거죠. 3절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했습니다. 새 노래. 그 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아무도 표현한 적이 없던 그런 가사, 리듬, 멜로디로 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작곡해봐라. 작사해봐라. 이렇게 톤을 올려보아라. 이런 뜻이죠.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그런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이제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때는 그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 그 가사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고 동감을 해서 제 영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격앙돼서 소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잠시 잠깐의 기도 모드로 들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 조금 내용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방해 안 될 정도로 이 주님을 갖게 되어서 저는 행운입니다. 그냥 2, 3초 고백하고 또 가사를 따라가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새 노래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가사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낭비는 아니지만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적극적이 되십시오. 프로액티브하게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공동체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올려드리고 높이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고 주님 미안합니다. 이 큰 하나님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1988년 한국에는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생활 3년째 되었고 다니엘이 2살 될 때였습니다. VIP들 그 비행기를 지원하는 팀에 배치되어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근무를 하고 1시에 마치면 곧바로 합정동에 있는 제자 훈련 받던 선교회 모임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회를 시작했던 그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귀국하면서 이분 스스로가 영적 쇄신을 경험하고 이제 그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티칭이라든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거기에 잔 위인부 목사님이 작곡 작사했던 그 스피릿송 있잖아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것이 전현병 목사님이 미국에서 1979년에 작곡 작사한 건데 한국에는 이제 88년 기준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번역되어서 그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했더랬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무하고 이제 그 합창동까지 가면은 한 오후 평일날 2시쯤 됐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음악이 나오고 내가 그곳에 다른 이들과 합류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리는 순간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지면서 정말 단순하거든 이 곡은. 그런데 저에게는 새 노래였어. 갈 때마다 따라 부르긴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마 그때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따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 형식으로 고백하고 또 멈추었다가 또 눈물 닦고 또 다시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노래로 그분을 표현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스럽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높이고 어줍잖지만 뭐 부족하지만 각자의 그 나름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그렇게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제 아침이 다르고 오늘 아침이 때가 다르다는 거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나의 노래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레미야 이거 3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했어요. 무궁하신 인자와 주님의 그러한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오늘 아침에 내가 경험하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노래 자체도 바뀌는 게 맞다는 거예요. 멜로디 자체도 바뀌는 것이 맞고 감정 표현이 다양해지는 것 맞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영어 번역본에 Play skillfully with a loud noise 그랬어요. 큰 소음을 동반한 가운데 솜씨 있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소음으로 크게만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거 잘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소음을 동반한 찬양이 이때 솜씨 있게 아름다운 절제된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찬양 리더가 엇박자 들어가면서 기타 소리가 커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찬양 리더가 이 3절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소리만 커지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조화가 있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러할 만한 이러한 찬양을 받을 만한 최상급의 찬양을 받을 만한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을 경배할 그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왜 그런가? 왜 함성을 지르면서 감격해야 되고 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야 되고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연구를 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높여야 되는가? 이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4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기, 이 기란 말은 왜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근거를 아는 가운데 맞아. 하나님을 높이자. 그 자격 있는 분께 소리 높여서 경배하죠. 오늘은 이 한 절만 그 이유 근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함.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 진실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은 옳게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아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상대방이 그것을 재건하거나 귀찮게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 이행에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가? 시간이 많이 경과해도 그 스케일이, 시간의 스케일이 엄청난 큰 규모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자, 우리가 두 개의 장면에 가보겠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떤 스케일로 지키시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자신을 묶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보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려고 암송 자극을 하는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자기를 묶으셔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헌신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담아두는 사람, 그 말씀을 많이 새긴 사람, 그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끝내내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암송하세요. 때로는 강조할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대로 강조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큰 배당, 시간당 투자에 대한 큰 배당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간의 경과와 구애 없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많이 담아둔 그 사람이 이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아까 든다고 했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마라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15장의 약속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가요? 자손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세요. 믿어도 되는가?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650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일으키십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약 한 200 내지 250만 정도의 민족을 만드세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이 민족을 만드시는가? 400년 동안 어떤 상태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떻게 탈출하는가? 창세기 15장에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그들을 벌하여 심판하여서 그들을 엑소드스 탈출시키겠다 하세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탈출한다고요? 내가 징벌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심판 재앙을 집행하세요. 자, 근데 창세기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희한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노예가 종살이하던 어떤 나라에서 급히 탈출하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보통 급하게 목숨만 연명하여서 신속히 나올 때 그들이 재물을 챙기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희들이 탈출하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열 가지 재앙이 집행되었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끔찍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하였더라.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1 이렇게 적혀 있고 아랫부분 부가 설명에 뭐라고요? 약탈의 뜻이 있은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이 약속을 시행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만들어서 그 상을 만드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구하는 대로 상전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약탈할 정도의 모습 그 차원으로 크게 재물을 가지고 그리하여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있는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언제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650년 뒤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세요. 그분의 약속에 자신을 헌신하신 분이세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가운데 마귀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동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현장에서 이 약속을 해요. 최초의 사람을 속인 마귀를 향해서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와 있는 두 표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마귀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 빠진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여자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나왔는데 여자의 후손이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들의 공경을 보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유일한 길이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잠 안 자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인류가 엉망으로 망쳐놓은 나와의 관계를 내가 아들을 보냄으로써 가능하겠다. 그것은 사람인 여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 계계를 좌절시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십니다. 이때로부터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세월이 흐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적었을 때 다른 표현 대신에 왜 이 표현을 써야 했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했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사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몇십 년 뒤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6, 17절 이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2000년이나 지나면서 실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행될까? 과연 믿을만 할까? 이것을 향해서 이 약속을 두고 내 자신을 헌신해도 될까? 전적으로 나를 던져도 될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중심 주제가 되어서 나를 드라이브해 가도록 허용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정말 강림하실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토록 오래 시간이 경과했는데 이 약속은 진실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지상에 있는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약속이 과연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경과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그분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내셔서 헌신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는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속성이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창조주를 의존하여서 약함이 극복되고 어리석음이 극복되고 두려움이 극복되도록 섭리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분리되어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과 분리되어서 내가 안전보장을 확보하여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은 양떼와 사나운 맹수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힘셉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력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끔 이 예를 제가 듭니다. 인도 코끼리, 큰 코끼리 5톤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높이도 한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이가 뭐 15살, 20살 되었는데 코끼리, 야생 코끼리는 60, 70년 사는데 동물원에 있는 서커스 이러한 코끼리들은 수명이 한 3분의 1 정도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20살 정도의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5톤짜리예요. 근데 그게 조그만 말뚝에 쇠사슬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유순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5톤짜리 코끼리는 그 자체적으로 괴력이 있어요. 서커스장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안 취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베이비 코끼리일 때 묶였던 그 말뚝에 그토록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요동을 해봤는데 그게 말뚝이 뽑히지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코끼리 생각에는 저 말뚝은 절대로 뽑을 수 없어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한 한계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감성을 다시 그 리뷰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인도 코끼리 같은 모습 이것을 자각하면서 화들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제가 2014년부터 외우기 시작했던 구절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몇 달 전에 에베소서 1장 19절을 다시 한글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면서 이 구절에 도달했어요.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가 알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하는 영어 번역본에는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its power to us who believe? 믿는 우리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차원의 힘.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고 믿는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이 현실인데 내 삶 가운데서는 정말 작은 부분만 정말 작은 힘과 능력 부분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구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에 많이 먹여야 되겠다. 이 말씀과 더 많이 씨름해야 되겠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고 이 능력이 거대한 지극히 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그 부르심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간다면 이것은 내가 제대로 다 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5톤짜리 그 코끼리가 마치 작은 말뚝에 매여 있어서 자기의 거대한 힘 내재해 있는 그 힘을 신분을 잃은 채 유순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한다고 믿어요. 지금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고 은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차원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가 되셔서 인도에 가시는 삶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미 이 사랑이 시작되었고 나는 그 주님의 선하신 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지하고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구절 말씀입니다. 이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문맥은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이 메시지와 일맥 상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차원으로 이미 내 삶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한 차원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여 선적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적 이제 태를 받겠느냐?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주님의 분명한 결연한 의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의 거룩한 열심 또한 이러한 것을 반드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올리는 찬양의 톤, 감격 그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다 일어나 주십시오.